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공생애 기간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시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공생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 이곳저곳을 참 많이 다니셨을 텐데도 특별히 오늘 마가와 마가를 비롯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복음서의 전반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의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우 분명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여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사건은 명확하지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이 기간은 예수님 사역의 정말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삶 전체를 이 짝짓기에 넣고 쭉 한번 짜보면 그 결과가 이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여러 여정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용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여정을 한번 묵상해 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무엇을 위해 오셨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매우 핵심적으로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분수령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입성하시면서 벳바게라는 한 마을에 들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집이란 뜻의 베트와 떡, 빵이란 뜻의 레헴의 합성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의 집, 빵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벳바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벳바게도 베트와 파게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베트는 베들레헴처럼 집이라는 뜻이고요, 파게, 파게는 설익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부터 어떻습니까? 설익었다, 덜 익었다, 뭔가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나귀 한 마리를 타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타셨던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어떤 나귀였습니까? 그냥 나귀가 아니고요, 나귀 새끼였습니다. 또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고요, 앞에 수식어가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다. 우리가 똑똑히 그것을 마가는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떠한 순결함,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직 사람의 길이 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귀,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그것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설익은 무화과의 집에서 그것을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옷가지를 다 벗어두고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대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러한 분위기에 반기라도 들듯이 마치 매우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초라함을 다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예수님의 나이는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33세, 30대 초반이지 않았습니까? 33세의 건장한 청년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다리와 옷이 바닥에 끌리는 것은 물론이겠고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갈팡질팡 출렁출렁 뒤틀뒤틀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편 유대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같은 이 똑같은 시기에 이곳으로 오고 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제 곧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소란과 소요에 대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 관사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인데요.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똑같이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와 리아는요, 뭐뭐의 땅, 뭐뭐의 집, 뭐뭐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어떤 뜻입니까? 로마 황제의 나라, 로마 황제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 땅에 있지만 로마 황제에게 완전히 헌정된 그러한 굉장히 로마 제국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곳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국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총독이었으니까 그 행렬이 어땠겠습니까? 로마 군대를 대동했던 것은 물론이겠고요. 총독이 오고 있으니까 나귀를 타고 왔겠습니까? 말, 그 중에서도 백마를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같은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시기에 본디오 빌라도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선 이처럼 제국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백마를 탄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그것도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타고 휘청휘청 갈팡질팡한 모습으로,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반대 진영에 있었던 겁니다. 방향도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예루살렘의 동쪽에서부터 오고 계셨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서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해보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다 걸게 되시겠습니까? 이런 당시의 정황을 알고 있다면 이 선택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죠. 로마 제국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비해서 당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이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웅장함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데에는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길들여져 있든 길들여지지 않았든, 나귀이든 나귀 새끼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내시는 데에는 그것이 전혀 never,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처럼 또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오늘의 이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아주 매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표현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곳 벳바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집에서 나귀 새끼를 빌리려 할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죠.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서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아무짝에 쓸데없을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이 나귀 새끼로는, 심지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이 나귀 새끼로는 아무 쓸데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말씀하라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귀든 나귀 새끼이든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쓰시고자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은요, 오늘 이 구절이 유일하고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가, 주님께서 쓰고자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내 모습과 내 가정, 나의 자녀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의 조건들과 현실들이 마치 이 벳바게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처럼 그토록 볼품없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로마 총독 그 가이사랴에서 이곳으로 향해 다가오고 있는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의 로마 총독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오늘도 여전히 너희는 호흡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은 여전히 너희들은 두 다리를 이 땅에 디디고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의 호흡과 너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똑똑히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걸음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쓰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시냐?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자 이 땅에 오셨던 최종 목적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여정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온몸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하나면 된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미 결과가 정해져 버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과감히 우리의 눈을 떼셔서 오늘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좀 너를 써야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거침없이 다가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 붙잡으시며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락하셨던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 거대한 인생 앞에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벳바게의 어린 나귀처럼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쓰고자만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그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신 한 해입니다. 날이 더할수록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선교사, 당회와 재직, 세문 안에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는 20일 새 생명 기쁨 나눔 주일을 통해 복음을 기다리던 이들, 신앙이 약해진 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오늘도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앞세우는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이 이 땅에 여전하나 그곳에도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붙들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나라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간절히 소망하시는 나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